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번 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축구협회는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선수촌에 입촌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축구대표팀에서 확진자 3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남아공 축구대표팀은 지난 14일 도쿄 도착 뒤 받은 선별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선수촌에 입촌했고 다음날 영상 분석관과 선수 두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인용해 이번에 확인된 양성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인원이 21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선수들로 조직위는 이들이 경기 시작 6시간 전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직위가 집계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 관련 확진자는 19일 3명이 추가되면서 총 55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됐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 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유미리 신문은 오늘 보도에서 두 정상이 오늘 23일 개막식에 맞춰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정상회담 장소는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으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터키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이란과 접경한 자국 동남부 국경 지역에서 133명의 불법 이주민들을 체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터키 내무부 관리를 인용해 체포된 이주민 대부분은 아프간 정부군과 무장반군 탈레반의 군사 충돌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군과 탈레반의 충돌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규모의 난민이 터키로 유입될 것이란 우려가 최근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 1월 이후 약 27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자국 내에서 난민이 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진행하고 있는 카타르 도하 평화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프랑스 24는 어제 보도에서 압둘라 압둘라 아프간 국가화의 최고위원회 의장이 이끄는 아프간 협상단과 하바틀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가 지난 17일 만나 협상했지만 해결책을 마련하고 다음 주 다시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만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석유 수출 기구 OPEC과 러시아 등 비오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OPEC 플러스 회원국들은 다음 달부터 매달 원유 생산을 하루 40만 배럴씩 늘립니다. OPEC 플러스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하루 1000만 배럴씩 석유 생산을 줄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말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가면서 감산 규모를 하루 580만 배럴 규모로 줄인 데 이어 이번에 다시 감산 규모를 줄이게 됐습니다. 오PEC 플러스는 이번 합의에서 주요 회원국 모두의 쿼터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UAE는 기존 316만 배럴에서 350만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는 1100만 배럴에서 1150만 배럴로 50만 배럴 높이기로 했습니다. 영국이 그동안 시행해 오던 봉쇄령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제한 조치로 예정대로 오늘 해제했습니다. 영국은 이날을 자유의 날로 선포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인원 규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제한 조치를 모두 풀고 방역은 개인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AP통신 등은 약 18개월 만에 방역 규제가 제한된 것을 기념해 자정에 맞춰 시작된 파티가 곳곳에 열렸고 밤새 많은 젊은이들이 이에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위험에 대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P통신은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이 같은 해제 조치에 나선 데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최근 며칠 사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며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8월 이후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농업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국가 차원의 육아정책 개선을 강조하며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4도, 최고는 24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식량난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지난해 흉작에 따른 식량 고갈 현상이 다음 달부터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군의 전략 비축미로 알려진 2호 창고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 교역 재개나 외부 지원이 없으면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장마당 시세가 국경 지역에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쌀의 1kg당 가격은 5,600원, 옥수수는 3,200원으로 평상시 가격보다 40%에서 50%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도 지난 12일 기준 해산 지역의 쌀값이 5,500원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경우엔 4,000원, 신의주 4,200원으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중국과의 교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경 지역의 곡물 가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무역 봉쇄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소장은 평양이나 신의주 등 다른 지역의 쌀값이 다시 안정을 찾은 것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군의 전략 비축미인 2호 창고 식량을 지난달부터 풀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소장은 식량 보급소에서 1인당 최대 20kg까지만 살 수 있도록 통제하면서 장마당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비상 공급 물량도 일부 식량 공급소에선 며칠 만에 동이날 만큼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사나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86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작황에 큰 타격을 입은 데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국과의 교역 그리고 외부 지원 차단 조치 등이 겹치면서 식량 위기가 빚어졌고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13일엔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에 처음으로 자발적 국가별 검토 VNR 보고서를 내고 제재와 봉쇄, 재해로 곡물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원장은 북한이 지금은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로 버티고 있지만 문제는 8월 이후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장은 이모작 작물로 이달 한 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옥수수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11월까지는 북한 당국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옥수수도 그 뭐 9월 달 이렇게 수확하면 말려야 되잖아요. 또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국가가 이제 그것도 수매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11월 달 돼야지 이제 뭐 분배가 되고 쌀은 뭐 거의 12월 달 돼야지 이제 분배가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그 작년에 수확한 게 거의 군량미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인데 일반 그 배급 대상이 아닌 주민들은 그게 구경도 못하는 거죠.
권 원장은 이 때문에 잠시 안정을 찾은 장마당 곡물 시세도 지금 상태로라면 다음 달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식량난을 인정한 시점이 장마당 곡물 시세가 불안정해진 때와 일치한다며 김 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 명령까지 직접 하달했는데도 여전히 식량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자체 공급의 한계를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김 위원장의 식량난 인정과 이어진 VNR 보고서 등은 한편으론 미국의 대북 제재의 비인도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국제사회 지원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보기 드문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큰 흐름으로 보면 북한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최근 미국을 포함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의료, 식량이 국한되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충희 소장은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100만 톤 안팎 수준이라면 지금부터가 고비일 수밖에 없다며 뾰족한 자체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교역 재개를 통해 숨통을 트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소장은 북한 측 무역 일꾼들이 중국 무역회사인 대방과 식량이나 비료, 철근 등 긴급한 물자들을 중심으로 구매 계약을 맺고는 있는데 실제 물자가 반입되는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관내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중국 쪽에서 식량도 한쪽으로 구입하고 있고 계약도 지금 속속이 체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차에 실어가지고 북한 쪽으로 들어가는 액션이 되겠는가는 이제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장마당 기능이 커져 있고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을 일부 소토지 수확물들을 고려하면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극단적 상황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과의 교역이 풀리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권 원장은 중국 측의 지원 또는 무역 재개 의지를 고려했을 때 당장 식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관건은 북한 측의 반입 물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방역시설 구축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식량난과 의료시설 부족 등을 유엔에 보고한 것은 국제사회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겠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전문가들이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해마다 제공하고 외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유엔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곡물 생산 목표가 연간 700만 톤이지만 지난 2018년에는 495만 톤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치는 10년간 최저치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식량 부족량이 147만 5천 톤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에는 657만 톤으로 늘었지만 거듭된 태풍과 홍수 등으로 지난해에는 다시 552만 톤으로 급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의료보건시설 부족의 어려움도 시인하며 의료인력과 제약기술 기반, 의료장비와 필수의약품 부족 등을 당면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백신과 의료기기 공급이 국제 수준과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백신의 대부분은 세계 백신 면역연합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농촌 하수 처리율은 11.4%에 그쳤다며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진전이 더디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또 전력 수요를 완벽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전력 생산량과 1인당 전력 생산량 모두 감소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국내 총 생산은 2015년 274억 달러에서 2019년 335억 달러로 연평균 5.1% 성장했고 1인당 GDP는 4.6% 성장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제재와 봉쇄, 자연재해 및 보건위기 지속이 경제성장의 도전 요소라며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제조업 생산이 불안정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식량 부족 상황이나 GDP 등 그동안 공개하기 꺼려했던 통계들을 유엔에 보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1년 6개월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 단절한 북한이 자발적 국가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상당히 좋은 신호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기본틀을 준수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유엔의 다자간 공동정책을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 있는 행보일 수 있다며 그 예로 북한이 보고한 2018년 식량 상황을 들었습니다. 제재의 타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자국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일단 고무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실제로 국제사회는 2017년 이단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부과된 국제 제재로 인해 2018년에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를 우려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고문은 또 수십 년간 외부로부터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받았던 북한이 통계 자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수립된 당시 북한 당국과 보고서 작성을 시도했던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도 마침내 북한이 첫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반겼습니다.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이 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고 효과적인 외부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해마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통계와 자료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완전한 접근성을 확보할 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국가 차원의 육아정책 개선을 강조하며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의 영양 부족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오랜 우려사안으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 매체는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 현지 지도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이 공장의 원료가 보장되지 않아 콩우유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공장을 찾아 어린이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공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최고의 숙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연일 육아 어린이 정책 개선을 강조하는 건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육아 정책 개선 강화를 주요 의제로 채택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6월 21일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수천 수만 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수건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북한은 당시 전원회의에서 올해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중간 결산, 비상방역 상황 점검,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 방향, 식량 위기 긴급 대책, 인사 등 주요 안건 8개를 채택하면서 육아 정책 개선 강화를 6번째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성장 발육에서 타가소와 유치원 시기가 제일 중요한 연령기라면서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유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육아정책이 전원회의에서 부속 의제가 아닌 독립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이 제재, 코로나,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식량난을 시인하며 식량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전원회의에서 육아정책 개선과 같은 구체적 민생 현안을 다루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라며 긴박한 식량 사정하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은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5월 유엔 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이 공동 발표한 2021 아동영양실조 추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북한에서 5세 미만 어린이 31만 7,800명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체 5세 미만 어린이의 18.2%, 5명 가운데 1명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발육부진 비율이 약 26%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개선된 것이지만 국제 기준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입니다. 미국의 어린이 발육부진 비율은 3.2%, 한국은 2.2%입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영유아 등에 집중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지난달 발표한 2020 연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영유아를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식량 불안정과 영양결핍 대응에 지난해 약 500만 달러의 긴급구호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북한 어린이의 영양 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11개 구호단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국내 여행 금지로 대부분의 지원 물량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구호단체는 신종 코로나 제한으로 아동과 임신부, 수유부 약 44만 명이 미량 영양제를 받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심각한 아동 9만 5천 명에게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10만 1천 명의 미취학 아동을 위한 영양 강화식품도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 오랫동안 어린이 영양 지원 사업을 했던 유니세프는 국경 봉쇄 이후 공급 부족으로 영양 관련 비축 물자가 줄어들면서 어린이 영양실조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어린이 영양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 같은 진단이 날조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내각보건성사나 의학연구원의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 소장은 유엔의 모자를 쓰고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심각한 어린이 영양실조 문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명성에 먹칠을 하려는 불순한 적대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 실태에 대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적으로 전용하는 북한 정권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과거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대북 지원 사업을 했던 성직자가 최근 탈북민 지원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2015년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31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4년 전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주인공입니다. 임 목사는 15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탈북민과 최근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임 목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50여 차례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이었죠. 갑자기 체포돼 노동 교화형 등을 선고받고 31개월 만인 2017년 8월에야 풀려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석방된 이후에 캐나다, 미국도 포함해서 중남미 지역, 남미 지역, 또 동남아시아 뭐 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순회 선교사식으로 사역을 좀 하고 북한의 실정도 알리고 그러다가 요 근래 이제 한국에 와서 한 5개월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직접 가진 못하지만 자기 발로 이 땅에 찾아온 이제 3만 4천 명 탈북자들과 또 탈북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한 또 사역자들이 한 300명 되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하고 성경 훈련시키고 하는 데 좀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지금 북한에 갈 수는 없지만 자기 발로 넘어온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교회들도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탈북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한 학기 한 100만, 지금 현재는 1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자연농업을 통한 자비량 선교사 파송하는 목적으로 자연농업을 이제 대부도에서 시작했고 탈북 신학생 자녀들이 이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미션스쿨을 만들자 해갖고 지금 9월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거의 다 준비가 잘 돼가고 있고요. 지금 여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에서 받은 그 비전으로 만든 모임이 TMTC라는 거예요. 이제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TMTC 산하에 이제 7개 핵심 가치를 두고 사역들을 좀 시작하고 있어요. 네.
네. 과거엔 북한 지도부가 반기는 인도주의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은 북한 지도부가 인간 쓰레기라며 가장 비난하는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십니다. 왜 탈북민입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었고 그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고 80%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전도해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 너무 이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니까 그냥 거의 휩쓸려갖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들만큼 같지는 않죠. 그런 자기 친척 형제들이 다 있고 또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기회만 주어지면 고향에 가서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 선교의 최우선 순위가 역시 탈북자와 탈북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에 좀 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형제들은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시켜준 어떤 영적인 특공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선교사 훈련도 시키고 있어요, 요즘에는.
네. 자, 그런데요. 북한에 좋은 일을 하고도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북한에 등을 돌릴 법도 한데 왜 다시 북한인가요?
저는 18년 동안 150번 다니고 또 우리 교회 또 지가들이 외국에서 또 헌금들을 해서 우리가 한 550억 정도를 고아들 먹이고 농촌 쪼는 데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는 자로만 살았지 북한 주민이 받는 고통을 몰랐는데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북한 선교를 더 하게 됐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갈 수가 없지만 또 자기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돕고 이분들을 세워주는 게 북한 선교의 최우선순위겠다 해가지고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운동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잘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방문하며 보셨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의 경우는 너무너무 반가워했고요. 친척보다 반갑다는 말도 많이 했고 뭐 자기들 굶어 죽을 때 먹을 거 주니까 고마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 저는 이제 항상 구제와 선교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구제는 밭을 기경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교는 씨를 뿌리는 거라면 뭐 일단 기경을 해야지 씨를 뿌리니까.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제 황주나 해주나 뭐 사리온, 원산, 홍원, 청진 이런 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곳에는 자유가 주어지면 예배당만 세워놔도 막 수백 수천 명씩 몰려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졌고 주민들은 탈북민들도 뭐 주민들은 다 마찬가지죠. 7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하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악의 정권들, 악의 축이 뭐 한 2천 명 정도 안팎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만 제거되면 이제 자유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고 조만간 갑작스러운 통일이 오지 않을까 저는 예측합니다.
네. 이곳 워싱턴에선 이번 주에 사흘에 걸쳐 국제종교자유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이를 박해하는 나라를 규탄하고 또 압박해서 개선하자는 게 취지인데요. 북한은 이런 종교 박해에서 세계 최악이라고 미국 정부 또 유엔 보고서들은 지적합니다. 목사님은 왜 신앙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뭐 종교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신앙인데 사람이 창조된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대용품으로 생겨난 종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종교적인 것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가장 본능적인 또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헌법이 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만 이제 그걸 통제하고 있고 김일성 종교로만 강요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지금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제 공산당은 물론 아니고 그 김일성 왕조 독재 국가도 아니고 지금 아주 악재 사회비 종교 집단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그런 광신자를 내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종교로 보는 거죠. 완전히.
사만다 파버 미국 국제개발처장 등 미국 관리들은 여러 조사 결과를 인용해 종교 자유를 더 보장하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국민 총소득 GDP 규모가 두 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하는 건 인권 존중뿐 아니라 풍요의 원천이란 얘기인데 북한과 세계 많은 나라를 방문하시면서 그런 지적을 실감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유라는 것이 이제 공통점인 것 같은데 자유, 민주주의, 또 종교의 자유, 다 자유롭게 하니까 그게 더 발전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 종교를 억제하는 나라들은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통치자들의 사상과 이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될 수가 없고요. 북한은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없으니까 자유시장 경제도 없고 자유롭게 뭐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차단돼 있고 통제와 감시와 제재 속에 있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눈가림만 많이 발전한 거죠. 눈가림만.
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인들이 북한에 적어도 수십만 명이 있다고 오픈도어즈 등 기독교 선교단체들은 지적합니다. 목사님은 지하교인들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산가족들을 통해서 지하교인 다섯 가정이 이제 평양에 제 호텔까지 찾아와서 같이 예배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가정만 한 600가정을 찾아냈고요. 평안도 쪽에서만. 그리고 이제 중국과 북한의 그 변경 지역은 조선족 교회가 이제 압록강 도문각도로 한 250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이 있을 거로 예측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종교의 자유는 없고요. 절대 김일성 종교 외에는 허락을 안 하니까 홍수교회나 칠불교회 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같은 것들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런 거지 다 돈벌이 수단들입니다. 100% 다.
네. 끝으로 북한에서 다시 고난의 행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민들의 삶이 매우 열악하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글쎄 그렇게 고통받는 분들한테 위로의 이제 말보다는 당장 필요한 양식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와주고 싶어도 정부 통해서 하게 되면 고통받는 사람에게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감시, 감독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지금 시급하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굶주림 사태가 생기면 정말 안 되고 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살아있어야 전도도 하지 죽은 다음에 뭐 무덤에 가서 교회 세울 수도 없고 지금은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항상 소유권보다는 생존권을 항상 우선시하잖아요. 이것은 종교 무슨 교파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사상 이념도 초월해가지고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에 31개월간 억류됐다 풀려난 뒤 탈북민 지원 사업을 펼치는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세 나라가 코로나 봉쇄로 인한 경제난 등 내부 상황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웬디 셔먼 부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계속되는 고위급 관여를 보여주고 동맹 강화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다고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에는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한국을 23일까지 방문한 뒤 몽골로 이동합니다. 매닝 연구원은 1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정부가 미한일 삼각협력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n terms of Northeast Asia, they want to show continued high level involve activity and alliance reinforcement.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백신 공급, 공급망 재편 등의 문제에서 삼각공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16일 VOA에 바이든 정부가 미한일 삼각 관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put a strong premium on trilateral engagement with Japan and South Korea. Simply using trilateral.
바이든 정부가 3자 협력을 일본과 한국 각각을 대하는 정책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각각 맺은 모든 문서와 약속에 3자 협력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특히 셔먼 부장관이 오바마 정부 때 진행되던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재개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21일 도쿄에서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며 북한 등 역내 안보사안과 기후변화, 국제보건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는 2017년 10월이 마지막으로 이후 트럼프 정부 내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차관협의를 여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며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m very optimistic that, you know, just having the meeting and the agreement to have a meeting is a positive step forward. The other thing though I would caution about
맥스웰 연구원은 차관 협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삼각공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셔먼 부장관 아시아 순방의 무언의 의제이자 목표는 일본과 한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oal that Wendy Sherman has is to try and encourage Japan and Korea to work together in areas where we all share common interests.
미국은 세 나라의 이익이 교차되는 부분에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며 셔먼 부장관이 단지 아시아를 방문하는 자체만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셔먼 부장관이 또한 이번 순방을 통해 동맹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중국 측에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중국은 언제나 미한일 삼각협력에 보이지 않는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A lot of the activity, whether it's climate change, it's technology supply chains, that has a virtue in itself, but it's also
매닝 연구원은 기후 변화, 공급망 구축 등 미한일 간 많은 협력 활동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중국과 거리두기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특히 첨단 기술 조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세 나라 차관들은 특히 코로나 봉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에 관심을 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s about checking in with each other about what is happening in terms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discussing and sharing views on the internal situation in North Korea.
스날더 국장은 미한일 각국이 북한과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지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을 세 나라가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also think because of the upcoming exercises, you know, there is the potential for provocation. You know, I think that, you know, my recommendation.
한편 미국과 중국이 셔먼 부장관의 방중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성사된다면 순방 막바지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셔먼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중국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진전이라도 내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셔먼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대북 정책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가 광범위한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비전략 핵무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폭격기를 투입하거나 확장 억지 대화를 추진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15일 갱신한 비전략 핵무기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최근 논의에선 확장 억지와 보장과 관련해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확장 억지가 유럽에 배치된 무기와 이를 태평양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 유지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전략 핵무기와 재래식 병력과 같은 미국의 다른 군사 역량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전략 핵무기는 B-61-12와 같이 전선의 적을 무력화하는 용도로 개발된 저위력 핵폭탄으로 전술 핵무기를 의미합니다. 의회 조사국은 동맹국들이 미국 핵무기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자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개선은 중국, 북한과 같이 핵으로 무장한 이웃나라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 개발과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재반입이나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런 견해가 현 한국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확장 억지는 단순히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분석이 많다고 의회 조사국은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지는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넘어서 동맹을 안심시키려는 노력 등 보다 광범위한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 조사국은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미국과 한국은 미한 확장 억지 정책위원회에 참여했고 미국과 일본은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일 확장 억지 대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필요할 경우 전장에서 전력 투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종종 한국과의 연합군사 훈련에 B-52 폭격기를 투입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 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태세 검토를 통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을 위한 두 가지 종류의 신형 저위력 핵탄두 획득 계획을 재고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른 신형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배치 제한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비전략 핵무기가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며 미국이 관련 정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도전에 대응해 비전략 핵무기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내 장거리 무인기 전개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동맹 우방들과의 정보 연결망 통합도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는 16일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무인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억제력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탐지를 통한 억제력 이행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 정책기획부차관보를 지낸 토머스 만켄, CSBA 대표와 크리스토퍼 베시어, 전 국방부 F-35 합동체계실 책임전략관 등 4명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존 아퀼리노 당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 그런 위험성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발언한 점을 인용하며 중국에 대한 억제력 태세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이 가까운 미래에 대중 억제력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내 주요 지역에 장거리 무인 자산 전개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인 체계 전개를 확대할 핵심 지역으로는 한반도와 일본 남부를 아우르는 동중국해 일대, 중국 연안 지역, 타이완 해역,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미국 또는 동맹, 우방들 간 집단적 정보 연결망을 연계한 무인체계 전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 세법에 있어 오늘날의 준비태세 유지와 억제력 개선을 위한 미래 역량 투자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래 역량 개발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정책 결정을 내릴 경우 중국의 의심을 부추기면서 역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탐지를 목적으로 한 무인 자산을 활용한 억제력은 비용과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우방의 영토나 중국 근해의 공해상에서 전개 빈도를 늘리더라도 당장 갈등 확산 상황까지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또 동맹과 우방도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에 비무장 무인 자산 활용이 보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억제력 개선 전략은 이들 나라 자산과의 연결망 통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정보, 정찰, 감시, ISR 부분에서 동맹과의 다영역 작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영역 작전이란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작전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대처하는 미군의 새로운 작전 개념입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 정찰, 감시 체계를 융합해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공중과 해상, 우주에서 운용하고 있는 군용 무인 체계뿐 아니라 민간용 자산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AI와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한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현재 일본과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팔라우가 각각 운용 중인 영내 다영역작전 융합센터 RMFC와의 연결망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각국이 운용 중인 융합센터는 전통적으로 레이더나 상대의 선박의 자동 선박 식별장치 정보에 의존하던 방식에 비해 상황 인식 능력을 크게 개선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집단적 영내 감시 태세는 이 센터들 간의 연결망 통합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잠재적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주민들이 발족하는 이웃 감시 체계 네이버후드 워치와 유사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융합센터의 연결망 통합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은 합동범부처 태스크포스 인도태평양 JIATFIP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군이 최신 무인기의 영내 전개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미 해병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최신 무인 공격기 MQ-9을 인도태평양에 추가로 배치해 우방국 기지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 미 해군은 지난 5월 최첨단 무인 정찰기인 MQ-4C 부대를 일본 아오모리현 소재 미사와 기지에 배치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에 무관심한 한국 국민 비율은 커지고 있지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들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 후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21 통일의식조사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서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1%는 관심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991년 이후 출생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는 4명 중 3명꼴인 74.1%가 북한에 무관심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66.7%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보다 나이가 많은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를 겪은 세대는 68.3%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층인 전쟁 세대는 52.9%가 북한에 무관심하다고 답했습니다. 통일과 북한 문제가 한국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조사를 주도한 통일연구원 이상신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의 20, 30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들은 북한의 부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느끼는 감정의 결은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세대, 60대 이상과 젊은 세대가 이제 보수라는 측면에서 같지만 그 결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고령층에서 북한을 상당히 좀 무서운 그런 상태, 어떤 북한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혐오 혹은 무관심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북한을 지원, 협력, 경계, 적대 대상 중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경계 대상이라는 답변이 69.8%, 적대 대상이 56.2%, 협력 대상이 50.8%, 지원 대상이 37.6%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6.0%포인트 상승해 이번에 58.7%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신 실장은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남북관계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등락이 심한 편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2018년엔 70.7%까지 치솟았다가 남북관계가 악화됐던 지난해엔 52.7%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올해 상승한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낮고 남북관계가 풀린 것은 아니지만 긴장 국면에서 벗어난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한 동맹과 관련해선 필요하다고 응답한 한국 국민들이 93.8%,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도 90.3%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상신 실장은 통일 후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변화 추이를 주목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통일 후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고 답한 사람이 47.7%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0.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상신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동맹의 복원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뭐 방위비 분담금 뭐 5배로 올려라라고 할 때가 2020년 4월이고 그때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 필요 없다는 답변이 꽤 늘었었는데 근데 올해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한미 관계가 좀 정상화되는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았나.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야 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6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상대로 대면 면접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1년 연기됐던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개최지 일본에 또다시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 등지에 긴급사태가 발령된 가운데 사상 최초로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불참을 선언하는 선수들도 늘고 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 하계올림픽이 현지 시간 23일 저녁 8시 개막해 오는 8월 8일까지 열립니다. 도쿄올림픽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125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1년 연기되는 등 개막 이전부터 사상 유례 없는 올림픽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증 탓에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리면서 전 세계 스포츠인의 화합과 통합, 지구촌 대축제라는 올림픽의 모토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과 선수들의 불참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림픽 개막에 참석하지 않으며 대신 질 바이든 여사가 혼자 도쿄를 찾습니다. 캐나다 총리실도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올림픽 명예총재인 나루히토 일본 천황도 마사코 왕비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개막식 참석 의사를 밝힌 정상은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뿐입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도쿄올림픽 불참을 발표한 가운데 스포츠 스타들도 줄줄이 불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테니스의 경우 로저 페더러를 비롯해 노박 조코비치, 라파엘 나달, 세레나 윌리엄스 등 세계 최강자들이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과 프랑스, 이집트 축구팀 소속 일부 선수들도 도쿄행을 포기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모두 205개 나라에서 11,091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14일 열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또 도쿄도 지사 등과의 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일본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성은 0%라고 단언했습니다.
And our common target is safe and secure games for everybody, for the athletes, for all the delegations, and most importantly.
일본 국민을 신종 코로나 위험에 빠뜨릴 어떤 위반 사항도 일본 올림픽위원회로부터 보고되지 않았고 모든 올림픽 참가자들은 도쿄 도착 전과 도착 직후에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며 이는 현재 매우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바 위원장은 전날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는 사상 유례 없는 새로운 올림픽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메달을 직접 선수에게 걸어주는 대신 쟁반에 올려 선수에게 수여하면 선수 스스로 무게에 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바 위원장은 메달 수여식에서 악수와 포옹도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1년 연기 끝에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개막하게 됐지만 도쿄의 신종 코로나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는 최근 들어 지난 6개월 사이 확진자 수 최대를 기록하며 15일에는 1,300여 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82명으로 전주 대비 33%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쿄는 지난 12일부터 최고 방역 단계인 긴급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사태가 악화하면서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올림픽 취소 요구 청원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45만 4천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시사상식 ABC,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은 최근 중국과 인도가 충돌을 벌인 기란 가란 계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미국 서부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의 여성 모터사이클 동호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49년 7월 19일 라오스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19세기 무렵 라오스는 루앙프라방, 위앵짠, 참파삭의 세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는 당시 강력한 왕국이었던 태국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 중반부터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라오스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1883년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제1차 후에 조약이 체결되면서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령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는 또다시 무력을 사용해 메콩강 동쪽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라오스입니다. 프랑스는 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세 나라를 통합하고 1893년 자신들의 보호령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라오스는 1949년 7월 19일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1870년 7월 19일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이른바 보불전쟁이 발발합니다. 8년 전 프로이센의 총리가 된 비스마르크는 당시 수십 개의 나라로 분열돼 있던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군사력 증강을 통한 이른바 철혈 정책을 내걸고 독일 통일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의 왕이 프로이센의 왕에게 보낸 전보 내용을 교묘히 바꿔 두 나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이른바 엠스 전보 사건이라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1870년 7월 19일 프로이센의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두 나라 간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프로이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1871년 1월 전쟁에서 승리한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이룩하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합니다.
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